오늘은 우리가 순종의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고난주간에 새벽에 나오셔서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요,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새벽에 나와서 고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이요. 이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믿음이 보다 더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좋다. 야, 그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속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이끌려 있는지, 그 무엇이 이끌고 있는지를 말해주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이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나를 무엇이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아직도 여전히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정교회 교인들과 지금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질문을, 황당한 질문을 드려서, 고난 중간에 새벽에 나와서 이 고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훨씬 낫지요. 훨씬 나아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속으로. 겉으로는 이야기 못해도 다들 그래도 내가 그래도 고린도 교회 이 모습보다는 낫겠다. 내 모습 가운데는 이런 모습은 없으니까, 마치 젖을 먹어야 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은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면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하고 모든 것에 풍족하게 된 원인이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풍족한 상태에 있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6절에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확신이 너무도 분명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아주 견고한 상태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야기합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이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1장에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과 비교하면 누가 더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예, 모르는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고린도 전서 3장에 가서는 어디에 속했대요? 육신에 속했대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은사와 풍족한 은혜들 가운데 살던 이들이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는 육신에 속했대요.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영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마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어린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결정적 이유, 그것은 시기와 분쟁, 다툼입니다.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시기, 보이지 않는 분쟁, 보이지 않는 다툼이 있으니 결국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시기와 다툼이 그렇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 많이 하면 되고요. 예배의 자리는 열심히 나오면 되고요. 또 열심히 주님 사랑하면 되지요.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시기와 분쟁과 다툼의 이유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시기와 다툼이 결국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판단을 내릴까요? 사람들을 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합니까? 정말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투실 때, 여러분 시기하실 때 정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시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툽니까? 아니요. 결론은 뭐냐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항상 문제의 원인인 거예요. 어느 교회가 건축을 했답니다. 아주 아름답게 건축을 했대요. 그 교회는 이 뒤에 목사님 강단 뒤에 찬양대가 이렇게 쭉 서는 교회입니다. 요즘 보시지 않습니까? 큰 교회들은 다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예, 이 뒤에 찬양대가 다 서는데 장로님 두 분이, 선임 장로님과 두 번째 장로님이 싸움이 붙었어요. 뭐가 붙었냐면 그랜드 피아노를 강단에 올릴 것이냐 밑으로 내릴 것이냐 싸웠어요. 한 장로님은 올리자 얘기하는 거고 한 장로님은 밑으로 내리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갖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교인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쪽 장로님파, 이쪽 장로님파, 올리자파, 내리자파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교회가 나누어졌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랜드 피아노를 강단에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나누어졌어요. 몇 년 후에 각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두 분이씩 각자 시장을 보러 마트에 왔다가 우연찮게 마주쳤어요. 뭐 몇 년이 지났으니까 감정의 골은 이제 어느 정도 식었겠지요. 그러면서 권사님들끼리는 시장을 보라고 하고 장로님들끼리 두 분이 앉았어요. 커피 한잔 한번 하자 하면서 앉았는데 한 장로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장로님, 그때 장로님이 올려놓자고 했어요. 제가 올려놓자고 했어요. 본인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니까요. 올려놓는 게 뭐 중요하고 내리는 게 뭐 중요합니까? 서로 마음이 하나 돼서 우리 올려놓자 하면 올려놓는 거고 우리 내립시다 하면 내리는 거지 그게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끼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올려놓자고 장로님이 하셨습니까? 내려놓자고 장로님이 하셨습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시기와 다툼을 보면 내적인 원인이 뭐냐면 결국 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다툼의 원인을 알았어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자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이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것이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자기 자신의 소욕입니까? 욕심입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도 있고 이런저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식의 축적, information이 아니라 transformation, 우리의 변화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요, 그겁니다. 아무리 많은 영적인 지식, 어떤 은사들 소유했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생활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앞에 영적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나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그것은 내 속에 남아있는 내 자아를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분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수많은 모멸감을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왜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감내하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본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5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얘기합니까? 6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뭐냐면 겸손과 섬김과 순종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을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8절에 말씀해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복종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순종의 완성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의 완성,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의 상징입니다. 이보다 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순종이 어디 있어요? 내 생명 다하도록 내 생명을 내걸고 순종했는데 이보다 더 탁월한 순종의 모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명까지 주시면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래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결국 순종함으로 완성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인기 없는 말이 있대요. 그 가장 인기 없는 말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 뭘 또 순종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인간이 지은 첫 번째 죄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내적인 본성에는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불순종으로 향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불순종으로 향하는 경향성들을 다 지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처음으로 하는 말이 세 마디가 있답니다. 첫째는 맘마. 두 번째는 엄마. 마지막 세 번째는 싫어. 입뚝 다물죠. 싫어. 밥 먹어야 돼. 싫어. 이 세 마디를 제일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싫어. 인간이 불순종의 이 경향성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비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신의 비워진 마음에 주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다툼, 이 불순종의 경향은 언제 사라지냐면 순종할 때입니다. 그분의 영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얼만큼 성숙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훈련을 얼마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우리의 성장하는 그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순종을 좀 하는 사람이지. 그래도 나는 순종을 하는 편이지. 라고 하는 이 착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순종합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 순종합니까? 내가 들을 때 동의가 될 때 순종합니다. 내가 들을 때 내 마음에 들 때 순종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언제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보다는 내가 들으니 그 말이 참 나한테 다 마음에 든다 생각될 때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합니다. 철저히 나 중심에서 생각합니다. 혹 나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들으면 저 목사님 지금 나를 찌르려고 하시나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동의가 되고 내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면 따라가요.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런 의미와는 다르단 말이지요.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해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철저히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이래요. 그때 내 안에 남아있던 불순종의 경향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불순종의 경향들이 다 있어요. 학생들이 모이면 누구를 욕하는지 아세요? 선생님을 욕합니다. 선생님들이 모이면 누구를 욕하는지 아세요? 교장 선생님 욕합니다. 회사원들이 모이면 누굴 욕하는지 아세요? 사장님 욕합니다. 국민들이 모이면 누구 욕하는지 아십니까? 대통령 욕합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이 모이면 누구 욕합니까? 제가 거기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누구나 다 공통점은 뭐냐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틀렸다. 예?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이 틀렸다. 행정적으로 엉망이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면 야 이보다는 더 낫겠다. 그러면서 다 욕합니다. 다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에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경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내 생명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철저히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순종의 이 경향들이 사라질 것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채워지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이래요? 순종이요, 순종.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 그 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겁니다. 그렇다면 순종을 경건의 훈련의 모습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갈 때 오랫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불순종의 경향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때로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도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순종의 훈련을 경건의 훈련으로 삼아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순종의 경향들을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오로지 다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이라고 평가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잘못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에 이 불순종의 경향들을 뿌리 뽑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일진데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순종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럴 마음을 주시고 그럴 용기를 달라고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날의 순종의 길에 대해서